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하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되새기고 또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서로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 사순절이라고 하죠. 교회의 절기입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제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면서 회개를 하는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40일 동안 이 사순절을 기념하였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또 함께 동참함으로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헌신과 구제 그리고 봉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연습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말로 사순절 40일이라는 뜻이죠. 넉사자에다가 열순자 해서 40입니다. 라틴어의 사순절 쿼드라제지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순, 이 40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상징하죠. 그래서 모세의 40일 금식, 광야 40년,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 그래서 유대인에게 40일은 시험과 고난의 의미로 아주 대표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영어로는 사순절을 뭐라고 하죠? 렌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렌트의 어원은 랭이라는 옛날 그 고대 영어에서 왔습니다. 고대 영어 랭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는 계절을 나타내는 봄을 뜻해요. 그래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독일어로 봄을 렌츠라고 하죠. 다 이 랭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렌트, 영어로 볼 때 사순절은 이 사전적으로 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되새겨보고 묵상하는 기간인데 그와 동시에 사순절의 어원은 봄이라고 해요. 가만히 보면 이 둘의 개념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봄은 어떤 계절입니까?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의미가 우리에게 잘 다가오는데 겨울 동안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소생하는 것을 봄,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의미를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순절이 렌트, 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이 너희에게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각자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이 렌트라는 말을 사순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절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봄과 같은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앞서 먼저 행하신 일이 있으세요. 가만히 보면 복음을 시작하기 앞서 예수님이 뭔가 세레모니를 하나 하는데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장면에서부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례받으시는 장면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만 펼치면은요, 막 가슴이 막 그래요. 예, 가슴이 벅차고 또 먹먹하고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 조아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하여 보십시오. 이것은 겸손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기 참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 자체로도 적잖이 충격인데 그 신이 인간이 되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앞에 자신을 낮추어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기 위해 물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본과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자신의 신성과 권위와 영광과 위엄과 존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신 그러한 모습이 상상이 돼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인데 어디 감히 인간, 너가 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만일에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례 요한 앞에서 몸을 낮출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세례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는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이 복음, 이 복음으로 너희가 봄과 같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나의 나된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하나님의 결단,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는, 그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얼마든지 내가 창조한 피조물 앞에서도 충분히 나는 내 몸을 낮출 수 있어. 세례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쉬운 장면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요? 왜 굳이 사람한테요? 하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시는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 하나님의 피조물 앞에 그렇게 낮추시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어찌 그렇게 무덤덤하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고 이해도 안 되고 처음엔, 그러나 너무 감동스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눈물이 나고, 얼마나 내가 사랑스럽고 얼마나 내가 귀하면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영광부터 다 버리고 이 땅에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또 그 인간 앞에, 그 피조물 앞에 또 스스로 낮추시는지, 아 너무너무 감동. 전 시작부터 예수님의 이 복음의 시작부터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작정한 목사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만 봐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영광과 존귀 다 내려놓으시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까지 내려놓으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 저 같은 사람의 겸손은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나의 이 목회를 비추어보면요, 이건 겸손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보잘것없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세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순절에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인 거죠. 역시 내 아들, 내 아들 맞아. 저 겸손을 봐, 저 겸손을 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내 아들 맞네. 너무 기뻐서 격한 칭찬이 쏟아집니다. 무엇이 내려옵니까? 오늘 본문에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무 기뻐하는 자니라. 막 극찬이 쏟아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분이 좀 좋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하는 아들이야, 자녀로서 우리가 이런 칭찬을 들으면 우리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문제는 평생 이런 걸 잘 못 들어봐서 이제 그런 게 문제인 건데, 지금 안 들어보셔서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아들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 것, 그래서 지금 상상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예수님을 너무 좋아가지고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님의 칭찬 뒤에는 뭐가 오죠? 선물이 오죠. 그 칭찬을 한 뒤에는 그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좋은 것을 주셔야 하는데, 내 아들 참 사랑한다, 참 잘했다, 참 기쁘다, 그러니 너 좋은 것 좀 가져라 라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참 기뻐해, 감탄하시고는 자 이제 광야로 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격한 사랑의 표현을 해놓으시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해, 하늘 문을 여시고 친히 음성을 들려주신 후에 광야로 내몰다니요. 저는 좀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만의 독특한 사랑 방법일지는 몰라도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문자로 읽는 나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혼란스러우셨을까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실컷 사랑한다, 기쁘다 해놓고선 광야로 가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내몰더라. 강제적인 거예요. 내몰더라.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참,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요,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요, 이 하늘문을 여시고요, 너는 내 참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해, 내가 너로 인해서 이 기쁨을 감출 수 없어라는 음성을 실제로 여러분에게 들려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인정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따뜻하게 내 가슴속에 막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뭘 기대하시겠어요? 실제로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은 무엇을 기대하시겠어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동행하셔서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걸 기대하지 않을까요? 광야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설마? 만일 여러분 오늘 엄청난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문 밖으로 나갔는데 광야와 같은 길, 그런 것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기뻐하시고 그토록 사랑하시고 친히 하늘 문을 열어서 인정해 주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께 왜 광야의 길을 주셨을까? 그 많은 길들 중에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면 좀 살만한, 세상에서 살만한 길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좀 나은 길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환경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에게 광야의 길을, 그것도 내몰듯이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을까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느 누가 가도 힘든 곳입니다. 덥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삶을 위협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번 PPT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히브리어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다바르가 동사형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바르는 같은 어원인 드바르 를 파생시켜 지성소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 원어,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광야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 생존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동행할 때, 즉 미드바르라는 광야에서 다바르 말씀을 순종하면 그 광야는 드바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성소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버려지고 죽음의 땅이라고 느껴지는 광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분을 동행하면 살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은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혹과 시험이 많은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내가 설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미드바르 광야에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우리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배와 경배를 올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예배 가운데 광야가 드바르 하나님이 임해주시는 성소가 된다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걸 보여주실까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오직 우리들의 관심은 뭐예요? 떡이에요. 이 떡을 어떻게든 많이 모아서 더 부자가 되고 더 명예를 얻고 더 나의 어떠한 힘과 권력을 나타내는 것, 이게 온통 세상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렇게 나의 나된 것을 더 높게 쌓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뭐라고 흔듭니까? 이거 너 다 줄게. 너 다 가져. 이 세상에 있는 네 눈에 보이는 거, 이 좋은 것들 너 다 가져. 내가 줄게. 너 왕으로 왔잖아. 그럼 왕같이 살아야지. 온통 관심을 어디다 쏟게 합니까? 세상에다 쏟게 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너 잘 되고 잘 돼야지. 더 잘 되고 더 잘 돼야지. 많이 쌓아야지. 내가 다 도와줄게. 여기 좀 봐. 나랑 같이 해.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짐승보다 못한 게 별로 없는데 치명적으로 짐승보다 못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짐승은요 가만히 보니 먹고 배부르면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요. 배부르면 더 먹지도 않고 그 다음 먹이 사슬에게 자기 먹이를 넘겨줘요. 사자를 보십시오. 약한 먹잇감 딱 한 마리만 사냥해서 나누어 먹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여러 마리 사냥하는 사자 보셨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잡아서 딱 한 마리만 먹고 배부르면 더 이상 잡아 죽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먹고 배불러도 남의 것을 빼앗아요. 이미 충분한데도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남을 망하게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광야 같은 거예요. 떡에 관심 있는 세상에서의 삶은 이를 통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고 사탄이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이것 봐라 저것 봐라 멋지지 않느냐 높지 않느냐 그렇게 자랑하는 거 좋아해요. 죄와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를 다 파괴하면서까지 더 얻고 더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것을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거야. 축복된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은 소유에 있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많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부와 명예가 만일에 그것이 하나님을 드높이고 영광 돌리는 데 최우선의 도구로 쓰인다면 예수님이 몽땅 다 가지셨을 거예요. 그 권세와 그 권위와 그 땅과 그 성과 그 화려한 것들 다 가졌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미드바르그 광야에서 다바르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 때,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준행하며 살 때, 그것이 자녀답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들, 그러나 우리가 끝없이 원하는 욕구들, 그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와 같아요. 우리는 그런 걸 목표로 가요. 저 끝에 있는 나의 욕심, 나의 욕망들, 그걸 가지면 내가 뭔가를 이룰 것 같은 그러한 욕심들 탐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본적인 필요만 있다면,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얻은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움과 행복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살아가는지 우리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세상을 거슬러야 합니다. 우리 박형원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아주 자주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닌 것은 NO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탄이 와서 뭐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사탄이 와서 유혹하고 자주 갈 것도 없어요. 제가 알아서 그 길로 막 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쫓아가요. 말씀보다는 떡, 하나님의 식과 법보다는 세상의 부와 명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겁니다. 살기 위해 경쟁하고 때로는 빼앗고 상처와 아픔과 수고와 노력이 가득한 곳. 그래서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어떤 광야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날 수 있는 곳, 또 그것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맞닿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는 곳, 세상이죠. 어둡고 때로는 무섭고 그래서 너무나 불편하고, 내가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는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곳, 세상,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는지 이제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광야를 통해 얻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이는 매우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무엇을 겪으셨을까요? 예,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한 번도 굶어본 적 없는 예수님이 배고픔이라는 생소함을 겪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외로우신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라고 하시잖아요. 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셋이서 함께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유일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 다른 마태복음이나 다른 본문으로 이 본문을 보면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야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40일 동안은 있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굉장한 외로움도 겪고 계십니다. 외로움, 배고픔, 가난함, 서러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생소한 기념들을 지금 몸소 체험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사탄에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너 누구냐? 너 하나님의 아들 진짜 맞아? 하나님의 아들 정말 맞으면 이 떡 만들어봐, 돌로. 하나님 아들 진짜 맞으면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살려주실 거야. 계속 흔들고 있어요. 신적 존엄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멸시당하는 거예요. 사탄 따위에게. 여러분, 구약에서 사탄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자가 와서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깐죽깐죽대고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우리 인간들이 인생사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배고픔, 서러움, 외로움을 넘어서 멸시와 무시까지. 예수님에게 있어 광야는 우리 인간들이 인생사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집약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앞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몸소 다 체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그런 자격을 넘어 인간의 자격으로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을 걸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얻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공감 능력이에요. 굶으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없으면 이렇게 서러울 수 있구나, 멸시와 무시를 당하면 견디기 힘든 것이구나, 이토록 외로운 것이구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정말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체휼하시고 배우셨습니다. 공감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얻으신 것은 체휼이라는 개념인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글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체휼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것을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기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셨을까요? 본인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당신의 세상에서 사는 백성들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시험의 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던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이적과 기적의 연속으로 인식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사역 생각하면 뭐 먼저 생각나세요? 다 외우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면, 예, 물로 포도주 만든 것. 그 다음 또 뭐죠? 오병이요. 문둥병자 고치기. 실로암 소경 눈뜨게 하기. 죽은 자 살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복음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건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연속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풀기 이전에 항상 선행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체휼입니다. 이 체휼을 풀어서 쓰면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때로는 지금은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민망히 여기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더러 성경에서는 긍휼히 여기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기에 앞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워할 때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을 24번 사용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말을 12번 사용하십니다. 모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앞에는 거의 예외 없이 표현되는 말이 체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그러죠. passion, 고통을 come, 함께하다. 그게 체휼이에요. 원어로는 스플랑크조마이라고 그럽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으로 그 마음을 공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적과 기적에 앞서 우리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마음은 긍휼이라는 마음입니다. 삶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그 형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형편에 놓였을 때 어떠한 마음이 생길지 예수님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줄 아십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권능으로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낀 건 마음이 열리는 거였어요. 저렇게 말씀하심이 어찌미뇨? 나에게 저렇게 행동하심이 어찌미뇨?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나를 와서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의 형편을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 마음에 깊게 숨겨놨던 나의 삶의 처지들에 관해서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방법을 보세요. 복음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 예수님은 그거를 다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세요. 과부가 있었어요.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요, 그 전에 남편도 잃었어요. 근데 저기 멀리서 관을 메고 와요. 예수님이 그걸 봐요. 예수님이 거기서 마음이 막 무너지세요. 달려가세요. 달려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관에다가 손을 대세요. 금기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관 뚜껑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상여를 메고 갔던 사람이 다 멈춰서요. 이게 웬일이야? 어떻게 이런 불경한 일을 할 수가 있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에 나타난 단어가 긍휼이에요.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사 그 관에 손을 대시어 일어나라. 그 관에서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아들이 살아나요. 그 일련의 맥락에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체휼, 공감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복음의 생명이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람에 대한 공감과 이해, 광야는 바로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배우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대신방 기간이어서 이제 신방을 좀 많이 하는데요. 어느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좀 간증을 하시는데, 자신이 만났던 그 1대1 양육자가 자기가 신분 문제로 어려워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신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영주권 문제로 또 기도를 하는데, 이 자기 1대1 양육해주는 그 양육자가 또 정말 자기 마음을 다 이해를 해주면서 받아주시면서 또 넓은 마음으로 함께 또 기도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주권이 나오고 나서 아주 고마워서 그 1대1 양육자에게 가서 고맙다, 기도해줘서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분 문제가 잘 해결되고 영주권도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양육자께서 축하합니다, 참 잘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뒤에 이제는 저의 신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이분은 자기 양육자가 영주권자 이상인 줄 알았대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런 여유와 그런 어떤 그 넓은 마음이, 너무 잘 듣고 너무 잘 받아주셔서 신분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래요.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같은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광야는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하며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무대였습니다. 우리에게 봄과 같은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광야의 길을 걸으셨죠. 잘 걸으셨어요. 그리고 시험도 통과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방금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러한 교훈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그토록 잘 패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모세도 페일했어요. 모세도 광야를 못 벗어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페일했어요. 광야 40년을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게 돼요. 다 실패했어요. 우리는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도 페일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제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가 그러고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광야를 패스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무엇이 달랐을까? 준비 과정이 달랐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팁을 줍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길을 걸으시기 전에 세례받으셨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그렇게 놀랍지 않으신 것 같은 표정을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순서를 조금 거꾸로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금 조급해요. 그래서 예배당을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내가 복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광야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은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쫓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전에 돼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세례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당신의 신적 권위와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다 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십니까? 물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 쫓기로 다짐을 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을 다 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죠. 광야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신적인 권위를 발휘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오직 말씀만 쫓아가세요. 호통을 칠 수도 있고 이러저런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한 번도 그러한 방법을 하지 않으세요. 신적 권위를 나타내지 않으세요. 오로지 하나님 음성만 쫓으세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장사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세례요한 앞에서 몸을 낮추셨듯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라는 이러한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야 해요. 이렇게 되면 광야는 시험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봄길이 됩니다. 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스프링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이유는 세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나의 모든 것을 낮추고 내려가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물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는데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신적 권위와 영광과 능력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물 아래로 내려가서 당신의 피조물 앞에서라도 고개를 숙이고 자기의 몸을 낮추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사순절에 우리는 무엇을 돌아본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말 못 받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들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온전히 잠겨 있습니까?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뭔데 뭔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걸 돌아보았어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인가? 나는 나의 교회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사역지에서, 나의 일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인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사역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정말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낳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쫓아가세요. 세례받으세요. 세례받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자기의 모든 거 다 내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얼마나 또 벗어나고 싶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그 사람보다 나를 낮추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지혜 있는 채 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물 아래로 내려가는 것. 교회에 생명이 없다고 많이 하죠. 요즘 교회가 생명력을 잃었다고 많이 하죠.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잘 배운 목사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례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당신보다 더 낫습니다. 저는 당신보다 더 못난 자입니다. 서로가 서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분란이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려운 거든요. 복음의 시작이 잘못돼서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세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알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저기 막 태어나고 잉태되고 막 나타나고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요, 1번이 없는데 왜 3번부터 하려고 그러세요? 1번이 안 됐는데 왜 5번, 6번, 7번을 하려고 그러세요? 세례는 어디 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밑부터 내려가는 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온전히 함께 장사되는 것은 어디 가고, 생명만 나타내려고 하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살면 뭐 돼요?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좀비 돼요. 생명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지 않는데 이게 벌떡 일어난다? 그럼 정말 무서워져요. 공포영화 같이 돼요. 세상의 교회가 그래요. 함께 장사는 되지 않고 일어나 살려고만 해요. 예. 우리의 모습이 그러기 때문에 이 사순절의 렌트, 생명이 되어야 할 이 절기가 그 생명에 온전히 잉태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 카카오톡 인사 말이요, 작년 11월부터 미국에 오면서부터 바꿨는데 부임하기 한 달 전부터 똑같은 그 프레이즈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I die every day. 예,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남긴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전 죽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예, 살려면 죽어야 돼요.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아 많이 아팠겠다, 아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순절은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내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또 나의 삶의 직경에서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가정에서 잘 돌아보세요. 광야의 고난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광야의 고난에서 보여주신 것, 그 이전에 또 그 세례,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만 쫓고 음성만 주셨던 그 예수님의 신앙 비밀, 어떻게 하여 그 광야를 건너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 세례입니다, 세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미드바르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다바르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드바르가 되고 또 그런 생명과 또 그런 봄의 꽃길을 나타내는 이러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사순절을 보내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귀한 생명이 항상 잉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